제61편 유라시아의 포유류 동물기. 포유동물 시대는 포유동물이 처음 기원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신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경치는 매우 매혹적인 모습, 완만한 높낮이의 언덕들, 넓은 계곡들, 넓은 강들, 그리고 울창한 삼림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파나마 지협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 베링해협의 반도는 똑같이 세 번 그랬다. 동물 유형은 그 숫자도 많았고 다양하였다. 진화동물 종류들의 최극기를 위한 끊임없는 고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새들이 우글거렸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파라다이스였다. 다섯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천만 년 동안 누적된 퇴적층들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를 기록해 놓은 화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1. 새로운 대륙 형성 기초기 포유류 시대. 5천만 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리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매우 적었다. 이 기간에 형성된 지층들과 퇴적층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되었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이 시대 초기에 북아메리카에서 태반을 가진 포유류 유형이 갑자기 출현하였고 이때까지 이루어진 진화적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태반, 이어 없는 미숙한 종류들이 선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이 동물은 선재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 파충류의 후손들은 공룡의 쇠퇴기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태반을 가진 포유류의 조상은 크기가 작고 매우 활동적이며 육식동물이었고 펄쩍펄쩍 뛰는 유형을 가진 일종의 공룡이었다. 이들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포유류의 기본적 자연 본능이 현시되기 시작하였다. 포유동물들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동물들보다 엄청난 생존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 비교적 성숙되고 잘 발육된 새끼를 출산 애정어린 보살핌으로써 자기 새끼를 먹이고 양육하며 보호함 자아, 영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한 두뇌 힘을 발휘 증가된 민첩성을 적으로부터 도망의 활용점 환경적 조절과 적응의 우월한 지능을 적용. 비교적 성숙되고 잘 발육된 새끼를 출산. 애정어린 보살핌으로서 자기 새끼를 먹이고 양육하며 보호함. 자아, 영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한 두뇌 힘을 발휘. 증가된 민첩성을 적으로부터 도망의 활용. 환경적 조절과 적응의 우월한 지능을 적용. 4,500만 년 전에 해안선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가라앉으면서 대륙의 중심지대들이 융기되었다. 포유류 생명이 급속도로 진화되었다. 작은 크기의 파충류 모양,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류가 탄생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 발이 빠른 코뿔소, 주둥이가 긴 맥, 원시 돼지, 다람쥐, 여우 원숭이, 주머니 쥐, 그리고 원숭이 유형의 여러 종의 동물들이 생겨났다. 그것들은 모두 작고 원시적인 형태였으며 산악 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큰 육지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나중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새가 되었는데, 그 새는 매우 지능이 높았고 한때 공중을 날면서 사람들을 운반해 주기도 하였다.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들은 땅 위와 물속과 공중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그것들은 한 쌍에서부터 11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 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되었고 몸통에 비하여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형태는 하나도 없었다. 4천만 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루었으며, 용암 분출과 뒤틀림 현상 그리고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가지의 육지 운동들이 발생하였다. 이신 시대의 후반기 동안에는 유럽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있었다. 육지가 약간 융기된 후그 대륙에 많은 호수들과 만들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 그 당시에 북쪽으로 확대되어 있던 지중해, 알프스, 카르파티아, 아펜의 산맥들이 바다의 섬처럼 물 위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되었다. 파나마 지협이 융기되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베링해협의 반도에 의해서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북쪽 위도 지역에 있는 땅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해협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그 해협은 커지게 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많은 유곤충, 류가 들어있는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되었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만 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6,000피트 높이로, 티베트 지역에서 2만 피트 높이로 솟아올라 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선을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소위 시신세라고 불리는 이 기간 전체 동안 포유동물 기타 그와 비슷한 다른 생명의 진화는 거의 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되어졌다. 그때 북아메리카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과 육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 포유동물군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2. 최근의 홍수기고 등 포유류기.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된 것. 이 기간 동안 포유동물에 보다 진보된 형태가 개발된 것이었다. 초기에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조상들로부터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초식성의 종류들이 곧 이어서 개발되었고, 오래지 않아서 잡식성의 종류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속시식물들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었고, 지금 현재 볼수 있는 식물과 나무들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적 육상식물군이 초기 동안의 모습을 드러냈다. 3,500만 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 동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쪽에 있는 반도가 확장되어 그 당시의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성의 바다들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하였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 발생되었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지구에 있는 동물군 속에서 발생되었다. 해양 생명은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 현재와 같은 계층의 해양 생명이 실존하였으며 유공충 종류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곤충 생명은 앞에 있었던 시대의 그것들과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에 있는 플로리선트 화석지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된 것이다. 살아있는 곤충 종류들의 원조는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실존하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멸종되었고 화석들만 남아있다. 이 시기에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하게 개량되고 넓게 퍼져나갔다. 그 전에 있었던 보다 원시 형태들 중에서 100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들도 곧 사라지게 되었다. 외피의 유무와 몸체의 크기 대신에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공룡 종류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점차 포유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남아있던 파충류 조상들을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멸종시켰다.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도마뱀 종류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초기의 파충류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하여 거북이 종류와 뱀 종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 동물들은 지금은 멸종된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되었다. 육식 동물이었던 이 창조체는 고양이와 바다 표범의 중간에 있는 형태였으며 땅과 물 속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발달된 지능과 활동력을 갖고 있었다. 개, 과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되어 나타났고 수많은 종류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하여 이로 갉아먹는 설치, 동물들이 발생된 이래 주목할 만한 형태의 생명이 되었고 이 종류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 속에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너구리와 족제비류의 초기 형태 유골들이 들어있다. 3천만 년 전에 현대적 유형의 포유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이 포유류 동물들 대부분이 산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언덕들 속에서 살았다. 발톱을 가진 육식하는 것과 구별되는 발굽이 있는 종류, 육지에서 풀을 뜯는 병원 종류들의 진화가 갑자기 시작하였다. 풀을 뜯어먹는 이 종류들은 다섯 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분화되지 않은 한 가지 종류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세 개의 발가락 단계를 지나서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가락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 은 이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하였지만, 빙하기 후기까지도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곱불소 종류들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서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나갔다. 돼지와 멧돼지 그리고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조상이 되었던 돼지 비슷한 작은 창조체도 또한 나타났다. 낙타와 하마가 이 기간 중반경에 북아메리카에서 발생되었고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나중에 라마는 남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분의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특기할 만한 일이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하였는데, 고대의 여우원숭이의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종류들은 순종 여우원숭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돌에는 순종, 여우원숭이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계통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하였던 것처럼 태반을 갖는 하나의 포유동물 전체 종족이 이 기간 동안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서 살았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바다표범, 강치류를 이루었다. 지구에 있는 조류 생명은 계속 발전되었지만,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똥가리, 매,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그리고 타조 종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새들 대부분이 실존되었다. 천만 년에 이르는 이점 신세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과 육지 생명과 함께 식물 생명은 크게 진화되었고 오늘날과 흡사한 모습이 되었다. 괄목할 만한 분화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생명 대부분의 원조 형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3. 현대의 조산기, 코끼리와 말의 시대. 육지의 융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은 지구의 기후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점차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하였지만 그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야와 목련들이 그린랜드에서 자랐지만 아열대성 식물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이러한 온대 기후의 식물들과 나무들은 북쪽 위도 지방들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보다 강한 식물들과 낙엽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 풀 종류들이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들의 이빨이 점차 변화되어 현재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되었다. 2500만 년 전에 긴 신 시대 동안의 육지 융기가 이루어진 후에 약간의 육지 침수가 있었다. 로키 산맥 지역은 높이 솟아오른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침식된 물질들이 낮은 지역 전체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되었다. 시에라 산맥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되었고, 사실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3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천만 년 전에 포유동물들이 정말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베링 해협의 반도가 물 위에 있었고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네 개의 엄니를 가진 메스토돈과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의 사슴에 나타났고, 북아메리카에는 반추, 동물들 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 종류들이 가득 차게 되었으나, 반면에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들은 멸종되었다.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 종류들은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곧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계속 살아남기에 충분할 정도의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었다. 이 시대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큰 몸체이면서 우월한 본질 특성과 큰 뇌를 갖지 못한 동물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지능과 적응 능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될 정도의 동물로는 말밖에 없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실존하였던 50가지의 코끼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1500만 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지대들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지브롤터 해협이 닫혀졌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반도에 의해서 연결되었지만 지중해는 프랑스 지역으로 나 있는 좁은 수로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흘렀으며 산봉우리들과 고지대들이 고대의 이 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 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더 후대에는 이 지중해가 인도양과 연결되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되어 지중해는 한동안 염분을 가진 내륙 바다가 되었다. 아이슬란드 반도가 침수되었고 북극해의 물은 대서양의 물과 혼합되었다.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하게 냉각되었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류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포유류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말들로 구성된 거대한 무리가 북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들과 합류하였고 코끼리들의 시대이며 동시에 말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말 종류의 뇌는 동물적 본질 특성에서 코끼리 종류의 뇌 다음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나 깜짝 놀랐을 때 도망치는 고질적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하였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반면에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끼리와 말 둘 모두를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되어 나타났지만 고양이과 애동물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곧 도태되었다. 유란시아가 소위 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품으로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이용하였으며,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사용하였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인간의 문명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날 사람을 위한 무대 준비에 많이 기여하게 하였다.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동일한 조상에서 기인된 원시 유형의 원숭이와 고릴라의 순종 유형이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들 중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들의 선조가 되는 생물체의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개, 과는 몇 개의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이리 종류와 여우 종류가 있다. 고양이 종류 중에는 표범 종류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호랑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과와 개과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숫자가 되었다. 족제비, 담비, 수달, 그리고 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식되고 발전되었다. 조류들은 특기할 만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 진화되었다. 파충류들은 현대와 같은 유형뱀, 악어 거북이 종류들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계 역사상 매우 사건 많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코끼리와 말이 주종을 이룬 이 시대는 중신세 라고 알려져 있다. 4. 최근의 대륙용기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이 시대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용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산맥들이 형성되었고 하천들의 경로가 바뀌었으며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천만 년 전에 대륙들의 낮은 지역들 전체에는 지역적인 퇴적층들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되었다. 이때 잉글랜드와 벨지움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지역은 아직 물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들이 산들의 기슭과 호수들 그리고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 이루어졌다.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띠고 있으며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호수들이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존재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올랐고 샤스타와 후드 그리고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있게 될 빙하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다시 연결되었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동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아시아의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영양, 그리고 곰 종류들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고 반면에 북아메리카 낙타 종류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 종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되었다. 앞에 있었던 기간에 존재하던 생명은 대개 계속 진보되고 퍼져나갔다.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동물 생명을 지배하였고 해양 생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다. 대개의 말 종류들은 여전히 세계의 발톱을 갖고 있었지만 현대적 유형이 나타났으며 하마와 기린 모양의 낙타 종류들이 초원 평야에서 말 종류와 합류되었다. 기린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갖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그리고 남아메리카 유형의 원시적 원숭이 종류들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거대한 그 동물들, 메스토돈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500만 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고 북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기원되었던 대륙에서는 홍인종이 도착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다. 기온은 점차로 하강하였고 육상 식물들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북쪽의 지역들을 건너서 이주하던 동물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북아메리카의 반도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주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던 반도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되었다. 이때 이후부터는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천만 년에 가까운 이 기간이 마감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라고 알려져 있다. 5. 초기 빙하시대.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대한 범위로 높이 솟아올랐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거대한 지역이 3만 피트 이상 융기하였다. 전에는 이 북쪽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 지방의 물은 모두 증발되었으므로 그 지역들에는 빙하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이러한 육지 융기와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고지대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가 내리게 하였다. 융기되어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2만 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눈덩어리는 곧 고체로 변하였고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이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었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발견되는 산악지대가 아니다. 빙하지대의 반은 북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다른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의 얼음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여 있었다. 지구의 북쪽 지역은 각각의 얼음층의 활동과 연관된 확장과 축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섯 차례의 독립적이고도 뚜렷한 빙하 침해를 받았다. 북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되었고 나중에는 세 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린란드는 완벽하게 뒤덮여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이동하는 얼음층 밑에 완벽하게 묻혀 있었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들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프랑스에 이르는 지역의 빙하가 퍼져 있었다. 2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첫 번째 빙하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빙하가 북쪽에 있는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시 그곳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되었다. 중앙에 있는 얼음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캔자스까지 이르렀으나 동부와 서부에 있는 빙하 중심지는 그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었다. 150만 년 전에 거대한 첫 번째 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엄청난 양의 눈이 북아메리카 북동쪽 지역과 그린란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빙하에 의한 두 번째 침해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두 번의 빙하 침해는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조기에 해당되는 이신 시대 동안 북아메리카에는 메스토돈, 털로 뒤덮인 거대한 코끼리, 말, 낙타, 사슴, 사황소, 들소, 땅나무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과 와개과의 동물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그것들은 이때부터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류들의 대다수는 북아메리카에서 멸종되었다. 빙하기 이후로 지구에 있는 육상 그리고 수상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의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온화하였다. 빙하 현상은 그것들이 넓은 지역에 퍼지기는 하였지만 결국 지역적인 현상이었다. 해안 지역의 기후는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와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지트 사운드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미끄러져 힘차게 노르웨이의 현만 아래의 북해 속으로 내려가던 시기 사이에 매우 심하게 변하였다. 6. 빙하시대의 원시인. 이러한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있고 인도 서쪽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아메리카의 여우 원숭이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크기가 작은 이 동물들은 대개 뒷다리만을 사용하여 걸어 다녔으며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매우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명의 70대 후손 중에서 하나의 새롭고도 높은 동물 종류가 갑자기 변이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반 포유동물 그것들의 선조들보다 크기가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증대된 두뇌 능력을 가지니 만족스러운 상태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세 번째의 지극히 중대한 돌연변이인 영장목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반 포유류 종족 속에는 퇴화 현상이 나타나 원숭이의 조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이러한 인류 계통은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반면에 원숭이 종족들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실제적인 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00만 년 전에 유라시아는 거주 세계로 등록되었다. 진보하고 있는 영장목의 종족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돌연변이가 두 명의 원시 인간 존재, 인류의 실제적인 조상을 갑자기 산출하였다.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자극적이고 고무적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 토착민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까지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빙귀신, 시대들의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부근에 도착하였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지게 되었다. 서부 유럽에 있는 동굴들 속에서 인류의 뼈들이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들의 잔해들과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의 신, 시대 동안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이 증명될 수 있다. 7. 계속되는 빙하기.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활동들도 진행되었지만 얼음층의 활동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에서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처럼 지형학적으로 뚜렷한 특징의 증거를 남겨놓지 못하였다. 특색 있는 둥근 돌과 수직으로 생긴 동굴과 호수들 그리고 치환된 암석과 가루가 된 바위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다른 자연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층은 빙퇴구라고 알려진 완만하게 솟아오르거나 지표면에 굽이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빙하들은 이동된 흔적들 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들만을 뒤에 남겨놓을 뿐이었다. 이러한 유동현상들, 특별히 바닥의 빙퇴석들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75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중앙과 동부의 얼음 지역이 연합한 네 번째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베이니아 중앙까지 확장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하였고 반면에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층이 확장되지 못하였다. 50만 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진화에 새로운 변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토착 인류 종족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같은 세대 속에서 여섯 가지 색깔의 종족들이 변이 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때 행성 연주가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는 세계의 얼음층 중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쪽에 있는 층은 세인트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되었을 뿐이고 서쪽에 있는 얼음층은 남쪽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에 있던 얼음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을 정도였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하였다. 25만 년 전에 여섯 번째이며 마지막의 빙하 현상이 시작되었다. 북쪽에 있는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는 얼음 지대 위에는 가장 많은 눈이 쌓인 때였다. 이 침해 기간에 세 개의 거대한 얼음 층들이 하나의 광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으며 서쪽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이 빙하 활동에 동참하였다.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들 중에서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 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 지역으로부터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북아메리카의 온도는 가장 낮은 상태를 체험하게 되었다. 20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란시아의 사건의 행진에서 많은 것을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 루시퍼의 반란이 발생했다. 15만 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얼음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고 중앙에 있는 얼음층은 캔자스, 미주리,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 동쪽에 있는 얼음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바로 이 빙하가 혀 모양의 긴 형태 또는 둥근 모양의 얼음층을 앞으로 밀어보내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호수들을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오대호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발달 단계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흘러들었고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흘러 허드슨 계곡에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는 북쪽 길을 통하여 세인트로렌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해내었다. 오대호가 현재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3만 7천 년이 지나갔다. 10만 년 전,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극지방에 있는 거대한 얼음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축적된 얼음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한, 그리고 장차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빙하기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기는 10만 년 동안 확장되었으며 북쪽으로의 퇴각이 완료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5만 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온화한 지역들이 그 얼음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었다. 혹독한 빙하 시대로 인하여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되었다. 많은 종류들은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층에 대처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하여 심하게 도태되었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서 온 땅에 퍼진 동물들 중에는 곰, 들소, 순록, 사황소, 맘모스, 그리고 메스토돈 등이 있었다. 맘모스는 개활, 목초지를 찾아다녔지만 메스토돈은 삼림 지역으로 보호된 변두리를 더 좋아하였다. 맘모스는 상당히 후기까지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는 털로 뒤덮이게 되었다. 후대의 백인종에 의해서 들소가 죽은 것처럼 메스토돈은 홍인종에 의해서 멸종되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 시대 동안 말과 매 그리고 하마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그리고 물에 사는 돼지 종류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북상하여 그 자리를 메웠다.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이주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특이하게 혼합시켰으며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아있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빙하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떠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이 식물들과 동물들은 유럽에 있는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과 심지어는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라고 불리며 200만 년의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하였다. 3만 5천 년 전에 지구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빙하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외 깊은 이유는 물질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가 다가왔으며 아담의 섭리 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한신세 또는 빙하기 후대 기간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유류 생명이 발생된 때로부터 빙하가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마지막 현재의 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 또는 근세라고 알려져 있다.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되었음.